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정결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의도와 작정을 가지고 이루어내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불임, 이게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 계획, 작정을 가지고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내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 되는 게 필요했어요. 제사장인데 거룩하지 않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는데 레위기는 거룩함이 뭐냐?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사는 게 필요했는데 그 거룩함이나 그 정결함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거룩함이 뭐고 정결함이 뭐냐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 무엇이며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8장 9장에서 그래서 제사장 세우는 장면 본 적이 있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그런 정함과 부정함,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간하지 않아가지고 분별하지 않아가지고 나답과 아비우가 죽는 거 우리 본 적 있습니다. 물론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죽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죽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사사시대 엘리 기억하십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 실로 성막에서 얼마나 고약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약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 만큼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약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홈니와 비나스는 고약한 짓,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컷 하다가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자마자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홈니와 비누하스는 제사장인데 진짜 못된 짓 엄청 많이 했는데도 안 죽었다가 뒤늦게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고약한 짓을 하면 바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계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계처럼 기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이 이게 딱 결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계처럼 일하시거나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맥락을 좀 다 고려하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지어도 크게 혼날 때가 있고 큰 죄를 지어도 별로 혼 안 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작은 죄를 지어도 크게 혼날 때가 있고 큰 죄를 지어도 혼 안 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더 위험하겠느냐고요. 더 위험한 거는요, 큰 죄를 지어도 혼 안 날 때가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게요, 우리 인생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헌금 떼먹었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아주 힘있게 일하시는 시대에는요,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금방 벌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어둡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울 때는요,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살필 줄 아는 그런 어떤 영적 지혜, 통찰력 이런 거 필요합니다. 어이 뭐 흥금 떼먹어도 안 죽네 이러고 떼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헌금 떼먹었다가 죽는데 우리 헌금 떼먹어도 안 죽거든요. 그러니 사실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는 그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깊이 병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2편 8절에 보면 시편 1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너무 깊이 병들어가지고 누가 비열하고 누가 악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 비열한 악인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좀 읽으면서 레위기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거를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물론 레위기 15장을 어제 오늘 읽으시면서 이게 참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지난번에도 레위기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000년 전, 3500년 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문화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조금 질문하면서 그렇게 레위기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레위기 계명,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를테면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를테면 이 본문에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뭐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지면 예를 들면 우리는 짐승 잡아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 잡는 것이 아주 익숙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누구든지 다 짐승 잡아 제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 다 짐승 잡아, 예를 들면 예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우상 숭배자도 다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시대에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주술이 아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예배하는 그 시대에 네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네 욕심 채우는데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네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네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너 때문에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5분지를 더해서 갚아줘가지고 너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짐승 잡아 제사 드리던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삶이 새롭게 되고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0년, 3500년 전에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옛날에,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만 역사 속에 전염병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갔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막 전염병 때문에 뭐 패스라든지 뭐 다른 천연두,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전염병,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전염병 감염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원래 서양, 옛날 서양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해서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안 죽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옛날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래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남들은 다 병 걸려 죽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었냐? 유대인들은요, 정결예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미크베라 그래가지고 물속에 몸을 잠궈요. 됐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속에, 심지어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미크베가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몸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결예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들고 날 때마다 계속 손을 씻어요. 이 전염병이 번지는데 손발을 잘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자기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그 시대에 뭐 세균이 무엇이며 뭐 박테리아 무슨 뭐 바이러스가 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조상 전통적으로 늘 이게 정결례를 행하는 손발 씻는 이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들고 날 때마다 손발을 씻었으니 이 사람들은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세균이 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에 그냥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정결례 전통을 잘 따르다가 보니까 남들은 다 병 걸리는데 자기들은 병 안 걸리는, 일종의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드러나는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먹으면 안 되는 거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먹으면 안 되는 거는요,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 접촉되면 부정해지거든요. 하루 동안 부정한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 이게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거를 밟아 죽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그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먹을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접촉도 안 돼요. 밟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생태계의 질서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환경이 뭐가 중요했겠으며 그 시절에 뭘 보호한다는 의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족족 다 잡아먹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보면요, 이게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어요. 먹이사슬에서 1차 소비자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구별해 보면 약간 포식자에 가까운 것일수록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1차 소비자 먹는 거는 상관이 없대요. 포식자가 사라지면 생태계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그 시절에 먹이 사슬을 누가 알았겠으며, 뭐 1차 소비자, 1차 생산자,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면 생태계의 질서가 보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잘 몰랐던 일이죠. 따지면. 예를 들면 옷이나 배에 곰팡이가 핀다. 얼마나 많이 쌓아두면 곰팡이가 피겠습니까? 단벌 신사는 옷에 곰팡이 피지 않습니다. 옷 입을 거 없어서 늘 한 벌 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은 곰팡이 피지 않는데요. 옷감, 배, 가죽 쌓아둬야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옷감을, 배를, 옷을 쌓아두고 입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여러분, 옷감이나 배나 가죽 쌓아두고 사는 부자들이나 당하는 벌이 옷감에 생기는 곰팡이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옷감에 곰팡이 피지 않게 하려면 하여튼 환기를 잘하고 자주 갈아입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한겨울 내내 한 번도 안 입은 옷 많이 걸려있으면 그게 더럽고 부정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왔는데 지난 겨울 내내 옷장,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옷장에 겨울 옷이 널려 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을 정죄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그거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구분하려 그러면요, 양식이 많아야 그게 구분이 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굶고 있는데 이게 뭐 나무 풀뿌리라도 캐 먹어야 될 상황인데 먹을 거 먹지 못하는 거 구분 그거 되겠습니까? 레위기 11장을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항상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배 고른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75억이라 그러는데 20억이 굶주린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몸에 좋은 거 조금 먹어도 괜찮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분위기 있는 거 전 세계에 20억은 굶주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양식, 120억 이상이 먹어도 남는 75억인데요. 두 배가 뭐, 사실상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가 두 배가 되어도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양식이 매년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표한 거 보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인구의 3분지 그 생산되는 식량의 3분지 1은 폐기가 돼요. 폐기. 안 먹어요. 버려요. 그냥 쓰레기 처리.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고 음식 쓰레기. 두 번째는 유통기한에 걸려가지고 안 먹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다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도 왜 해마다 보면 양파 갈아엎고 양배추 갈아엎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갈아엎느냐 하면 돈이 안 되니까 갈아엎는데. 돈이 안 돼서 갈아엎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품 폐기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왜 어디 보면 뭐 왕창 세일 뭐 무슨 물건 싸게 팔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지구상에 생산되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쓰레기 처리하는 태워버려요. 폐기하는 거예요. 명품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폐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폐기되는 게요. 양식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그렇게 폐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없어서 안 먹고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되고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고 폐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입을 옷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좀 충분히 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해서 늘 쪼들리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우리는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정책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지하고 이렇게 삶의 이 길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그런 정책을 개발해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선지국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는 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선지국을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구분하는 예수님이시면 선지국 충분히 왜 선지국은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하는 게 선지국이고 순대고 이런 거거든요. 부자들은 고기 먹었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어디서 고깃국을 얻어 먹었겠어요. 부자 안 먹는 내버리는 거 그거 뭉쳐가지고 선지국 만들어 먹었던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지국은 예수님이 좋아하셨을 법한 국이에요. 제가 선지국 먹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피를 먹느냐. 저는 피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워낙 어릴 때부터 비싼 걸 못 먹어서 저는 돼지국밥을 잘 먹는데 왜냐하면 제가 돼지국밥을 먹는 이유는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는 문화 옛날에 아주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돼지국밥 먹었던 그런 추억 뭐 이런 거 있는 그러니 이게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순대를 먹어도 되느냐 선지국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고민이에요. 오히려 왜 저 사람은 고깃국을 못 먹고 선지국을 먹을 수밖에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지국밖에 못 먹는 사람에게 고깃국 먹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선지국밖에 못 먹는 사람에게 고기, 그래서 화목제,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 불러서 고기 먹여주는 삶을 사는 그것이 거룩합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가요, 이게 3000년, 3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거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느냐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요,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레위기가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년, 3500년 전의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기를 잘 읽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레위기 15장, 어제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몸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이게 유출이라고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은. 먼저 두 가지는 이게 다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에서. 첫 번째 다루는 거는요, 남자의 생식기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15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 사람 생식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 이게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다루지 않고 처음에 나오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다루어요. 두 번째는 25절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거는 병이에요. 이를테면 생리기간이 아닌데 생식기에서 뭐가 자꾸 흘러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무슨 여러 가지, 이를테면 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뭐 이런. 그런데 이거는요, 병이에요. 병. 이 병,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흘러나오는 이 병은 혼자 생활해야 되는 거죠. 접촉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를테면 그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그가 앉은 자리, 그가 만진 물건, 이게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물건과 접촉할 수 없이 혼자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15장 앞부분에 남자의 생식기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는 어떤 성경학자, 이거 성병 아닌지 모르겠다. 성병인지. 만약에 이게 성병이라면 이거는 난잡한 성생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5절이 말하는 여인, 그 생리기간이 아닌데 여자의 생식기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그거는 반드시 성병이 아닐 수 있어요. 성병 아니어도 이게 하혈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여러 가지 부인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몸에서 이상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격리가 돼요. 격리가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를테면 12장에 보면 여인이 출산을 했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정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선악 판단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악한 게 아니고, 이를테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거 기한이 있고요. 이거는 조심하도록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부정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성들이 더 오래 격리가 되는데, 사실상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여성을 보호하는 말씀이에요. 고대 사회는요, 여자도 노동력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게 부정하면요,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 이 부정한 사람이 밥을 할 수 있을까요? 밥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밥을 한 그 음식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노동하지 못하는 고대 사회의 여성의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할 때 시스라 죽였던 겐 사람 헤베르의 아내 야엘, 그 사람이 어떻게 말뚝을, 이 말뚝 박는 게 여자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양치고 여자들이 텐트 치고 여자들이 말뚝 박고 이게 다 집안일을 하는 게 여자들이, 고대 사회에 노동하지 않는 여자 거의 없었어요. 일하지 않는 여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은 아픈 여인이에요. 예를 들면 출산한 여인이에요. 이런 출산한 여인, 아픈 여인들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기 몸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를테면 사내아이 여자아이 낳았을 때 40일, 80일, 고대 사회에 남자를 낳았을 때 좋았을까요? 여자를 낳았을 때 좋았을까요? 고대 사회에 남자 낳았을 때 좋았어요. 고대 사회에 여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자를 낳으면 더 오래 쉬었어요. 일종의 산후조리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인의 생리기간에 부정해줘요. 생리기간에 왜 부정합니까? 생리기간에 부정하니까 일종의 생리휴가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요, 그냥. 여러분, 지난번에 나병, 악성 피부병이나 오늘 본문의 불결기, 이런 거는요, 이를테면 제사장은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병은 병이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치료법이 있었을 거예요. 왜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치료법이라는 거는요,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3000년 전에 여자의 부인병 치료하는 거하고 지금 여자의 부인병 치료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에는요, 이런 병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해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법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병을 병으로 다루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 뭐 치료 이렇게 해라 써놨으면 요즘도 성경 읽는 사람이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3000년의 방법으로 뭔 병을 치료한다. 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을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악성 피부병 어떻게 치료해라, 여자의 부인병 어떻게 치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선지국 먹는 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 시대에. 그 성경을 이상하게, 치료법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부인병에 걸린 사람 자기 몸만 돌보고 자기 몸만 챙기고 치료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동력으로 소비되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몸만 챙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유출이 피면 1일 동안 불견하니, 이거는요 생리기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불결. 그러니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인은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이거는 여성을 배려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자의 생식기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유출, 여자의 생식기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유출, 이거는 두 가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병이 아닌데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생리기간의 그 유출, 그거는 병이 아닌데 부정하다 말하는 거고, 생리 두 번째 부정하다 말하는 거는요, 모든 종류의 성행위는 다 부정하다고 그래요.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모든 종류의 성행위는 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 이 레위기 15장뿐만 아니고 저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거는 그러니까 악한 거는 아닌데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그 저녁까지 조심해야 돼. 근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아무나 접촉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 본문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는요, 일종의 경고, 일종의 경계예요. 뒤에 가면요,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 가증하다는 거는요,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고, 이 본문의 부정, 이거는 경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자면, 사실 15장 전체의 중심 구절은요, 19절이에요. 아, 18절이에요, 18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의 성행위가 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 성경은요, 원래 성경은 남녀간의 성행위를 부정하다고, 이를테면 더럽다고 혹은 옳지 않은 거라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서로 돕는 배필 되게 하시고 부모를 떠나 한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칙적으로 성관계를 더럽다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런 거는 귀신들이나 하는 소리다. 그거는 이를테면 혼인을 금하고 이런 거는 귀신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를 인용한 말씀이지만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간에 동침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간에 관계를 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녀간에 관계를 맺은 사람이 회막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 없어요. 부정하거든요. 오늘 본문 저기 밑에 31절을 보시면, 31절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죽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남녀간에 동침한 사람이 성막에 나오면 성막이 더럽혀지고 부정한 사람은 자칫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젯밤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영역, 은밀한 영역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거룩이 뭐냐? 네 개인적인 삶, 네 은밀한 삶과 연속성이 있는 거다. 회막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가 오늘 너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다. 거룩함이라는 거는 회막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영역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인 영역, 은밀한 영역과 개인의 신앙 고백과 예배를 연결시켜서 너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참여하고 있으면, 종교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공개적인 시간,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어젯밤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는 것이, 이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지금 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일상과 공식적인 의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공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더러운 예배,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강조했던 것처럼 거룩함이 뭐냐?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 그게 진짜로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레위기는요 남녀 간에 동침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거든요. 남녀 간에 동침하면 공동체적인 사귐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따지면.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그 시대의 문화와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종교 생활,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우상 숭배는요, 일반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섬겼다 그러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비가 오는 거는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동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는 항상 음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5절이나 예레미야 3장 6절이나 성경에요 너무 많아요. 푸른 나무 아래 음욕을 피우고, 그리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하고, 이게 다 뭐냐면 푸른 나무는 바알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요,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예루살렘 밑으로만 내려가도 1년에 한 번도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푸른 나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느냐 하면, 갈멜산은요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도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많아요. 요즘도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아니고 그냥 언덕 같은 건데, 여튼 그래도 사시사철, 그러니까요 갈멜산이요 바알의 성지인 거예요. 1년 사시사철 푸른. 그러니 바알의 영빨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갈멜산에서 바알이 가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엘리야예요. 바알은요 번개를 치는 신, 불을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알 모든 신상은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게 번개예요. 비가 내리고 천둥치게 하는, 번개치는 그런 신 바알. 그런데 바알이 그렇게 비를 내려주게 하려면 아세라 여신과 관계를,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를 돕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예배.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예배는 항상 음란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 호세아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댕이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이 시대에 음행을 죄로 여겼을까요?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는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 시대에 성적인 순결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적인 순결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성은 부끄러운 거였을까요? 공공연한 것이었을까요? 이 시대의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몸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아무 남자 아무 여자 하거나 자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간음, 음행, 죄로 여기지 않고 몸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시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복을 받는 수단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 성관계 한 사람은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이 음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것이 그 시대 가나안의 종교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26절에 제사장에게 계단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하체 드러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 제사장들은 하체 드러내는 게 아무 문제 오히려 하체를 더 열심히 드러낼수록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시절에 제사장은 절대로 하체 드러내지 마. 제사장의 옷 이야기할 때마다 레위기 8장 7절, 레위기 8장 13절, 출애굽기에도 계속 제사장은 속옷 입혀라, 속옷. 바알 제사장이 속옷을 입었을까요? 바알 제사장은 속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복장에서 중요한 것이 항상 속옷 입혀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음란한 예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요 더 이상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몇 년 전에 간통죄 폐지하면서 이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몸을 드러내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몸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이 다니는 아이 여자애들 교복 불편하겠더만 그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제가 볼 때 그거 학교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여자애들 키 크고 이쁜 아이들일수록 막 이렇게 치마를 짧게 해가지고 보기는 이쁩니다만 그게 아유 정말 이 몸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방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 운동을 하고 헬스장을 다니는 젊은이들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몸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시대가요 얼마나 방탕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탕함은 더러운 거다. 부정한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이 레위기를 잘 읽는 청년들은 몸을 드러내는 옷을 너무 야하게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옷을 너무 이렇게 야하게 입는 것은 안 돼요. 레위기를 잘 읽고 적용하는 청소년들은 교복을 너무 자꾸 잘라가지고 미니스커트처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좀 이렇게 푸짐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너무 몸을 드러내고 사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음란함을 몸을 드러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은 그거는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성행위가 악한 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거는 예배와 상관이 없고 그거는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자면 이를테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음행 간음이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결혼한 부부 사이에 돼요. 그거는 귀한 것이지만 음행 간음 이거는 침소를 더럽히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을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금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외의 다른 모든 성적인 행위는 그거는 더러운 일이고 악한 일이고 그거는 거룩함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성적인 순결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레위기를 잘 읽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응하는 것이 그 시대의 죄였을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귀족이 노예들을 성적인 놀이기로 삼는 거 아주 일반적이고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요즘 동성애 합니다만 로마 제국에서 남자 귀족이 어린 사내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것은 귀족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 성경은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귀족의 아내가 남자 노예를 데리고 노는 거 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 요셉은 그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음란함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성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